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 군사 전문지 성조지에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민병대 등 지상군이 라카 북쪽 60km 근처까지 진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군도 인터넷 공식 트위터 계정에 모든 시리아 부대가 참여하는 공격 작전이 개시됐다며 라카를 ISIL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은 지난 20일부터 라카 내 ISIL 표적에 10여 차례 공습을 가해 전략부대와 요새, 석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시리아군이 미군 자문관들로부터 보급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라카에는 현재 ISIL 전사 수천 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일정을 마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미군 관계자가 연루된 오키나와 여성 살인 사건이 주된 현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실종됐던 20세 여성이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해병대 출신 군무원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95년 역시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던 미군에 의한 일본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또 미 해병대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극렬 무장 세력 탈레반이 말라이 하바툴라 아크 훈드 자다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주 미국 무인기 공격으로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 지도자가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탈레반은 성명에서 최고위원회인 슈라가 아크 훈두 자다를 새 지도자로 임명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위원들 모두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최근 그리스와의 채무삭감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추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그리스의 채무삭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개혁 조치를 승인받아 얻게 된 114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 가운데 다음 달 1차 분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국제채권단 요구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등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구제금융은 6년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에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현재 공공채무는 국내 총생산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활동가 구오 페이시옹 씨가 3주째 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그의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구호 씨는 지난해 중국 남부지역의 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신문사 앞에서 정부의 언론 검열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호 씨의 여동생은 BOA에 교도소 당국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호 씨가 3주 전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씨는 최근 서면으로 정부 개혁과 전기고문 처벌 폐지, 정치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유엔의 시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발표한 인도네시아 담배 농장 관련 보고서에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현기증과 두통, 구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50만 개에 달하는 담배 농장에서는 8살에서 17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그러나 18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경우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 통지문 등을 통해 또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며 대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은 진정성 없는 선거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른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한을 향해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군이 전통문을 보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남한 정부는 이번에는 답신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민무력부가 또다시 한국 정부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24일 오후 5시 40분쯤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명의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지난 21일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 군사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북한 측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무엇도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외면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북측 요구에 당장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전통문에 대해선 답신을 보내지 않을 방침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을 때 답신을 보낸 만큼 이번엔 답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서해 군 통신선으로 보낸 답신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부터 국방위원회 공개 서한과 인민무력부 통지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등을 통해 한국 측에 계속 대화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이며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한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과거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 전단 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또 우리 내부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 책동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7차 당대회 총화보고 결론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각종 기관을 동원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핵 보유국이란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대회에서 핵 억제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3대 세습 체제가 완성됐다는 것도 함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대화나 유화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북한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핵 보유국이란 지위를 한반도 내에서 인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돌파구 마련 등 여러 목적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회담에 자꾸 역점을 두는 건 뭐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이사조치 해제라든지 이런 걸 시기를 취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국제사회의 그 제재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좀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거 아닌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하면은 캐시가 좀 풀리니까요.
이 밖에도 북한의 대화제의는 진정성 없이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3개 국가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북핵 압박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잠재력이 풍부한 기회 대륙으로 평가되는 아프리카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순방국들이 북한과 절친하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 생전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하며 반식민지 투쟁 과정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았고 두 나라는 지금도 군사와 치안력 강화를 위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와 올해 초에 발표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 교관들이 우간다에 파견돼 현지 경찰과 군 부대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특히 우간다는 북한이 동아프리카 거점국가라는 점에서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국들과의 협력 제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티오피아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구소련제 무기들을 북한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탄환 제조회사가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과 에티오피아가 북한의 금수 품목인 사치품을 수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3월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과 친한 국가들을 상대로 펴고 있는 북핵 압박 외교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비핵화와 정상 국가로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대통령은 순방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 핵 보유를 당규에 명시한 데 대해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우간다의 경우 북한을 명시하진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에티오피아 소재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 한국 정상으론 처음 가질 예정인 특별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미했던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협력도 이번 순방을 계기로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고 황 차관은 이들 국가들과 다양한 군사적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돌파구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한 것은 북한을 탈출구를 모두 막는 그런 전방위적 그 압박 차원에서 외교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김영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아프리카 적도 기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수도 말라보를 방문하고 북한으로의 귀국길에 올랐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저희 그 대통령 순방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은 과거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그 외교적인 접촉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과거 냉전 시대 비동맹 그룹이라는 유대감으로 북한과 친했지만 갈수록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 고립이 심한 북한과의 관계에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가 당분간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에서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상당 기간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과 범위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죠.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들은 이 같은 발언이 진정성 없는 선거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대사는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만날지 말지에 대해선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내 생각에 그의 생각이나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대선에 이용되는 게 전부고 일종의 선전이나 광고와 같다고 깎아내리면서 의미나 진정성이 없는 대선용 제스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 대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을 거론하면서 후보 시절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충족되지 못한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현학봉 주영 북한 대사 역시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대사는 트럼프의 발언이 인기 있는 배우의 연극 같은 행동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 대선 후보들은 선거 기간 중에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권력을 갖게 되면 북한의 적대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두 대사의 발언은 지난주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의 트럼프 관련 언급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양 부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17일 김재일 위원장과의 대화 여부를 묻는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트럼프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자 20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재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지만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 대사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기술의 비확산 의무도 준수하겠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자세를 바꾼다면 우리 역시 평범한 국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내용이 잘못 해석돼서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24일 발표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대북 홍수대응사업 최종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에 구호물품을 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천막과 담요,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을 비축하려 했지만 제재로 인해 구호품을 구입, 통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제재의 영향 때문에 인도주의 지원이 지연되는 일도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지적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제재 조항이 잘못 해석돼 일부 구호 물품이 지원 불가능한 품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질정화제는 제재 품목이 아닌데 현장에서는 종종 지원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간주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재난관리법 체계 아래 중국 등 통과국과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270호를 차례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무기 그리고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압박하는데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도 동원돼야 한다고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4일 독일 매체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초기에는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신에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종종 묻곤 하는데 이런 사실 자체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대북 제재가 다른 수단들과 결합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불매운동과 제재, 투자, 철회운동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 제재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재가 발효되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인도적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에 대해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수확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날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지만 주민들이 장마당 등 대처할 방법을 찾았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정권과 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호전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최근 당대회가 주권과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조심스럽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미래를 위해 좋은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형과 숙청을 두려워하는 주변 핵심 세력의 불안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오히려 권력을 공고히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엘리트 계층에서 확산되는 불만을 북한 정권의 변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분석, 백성원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사회 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핵 보유 입장을 공식화하며 소위 김정은 시대를 선언한 북한. 그러나 김정은의 절대 권력 이면에 핵심 계층의 동요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처형이나 감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re people and when they don't know what's in front of them and it could be very bad their execution.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한 북한인들이 과거보다 많아졌으며 이는 정보의 확산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엘리트 계층의 누적된 불만이 미미한 경제적 성과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맞물려 북한의 전략적 환경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점차 더 많은 북한 지도부 인사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서 국가 전략을 바꾸든지 아니면 핵심 계층 간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장성택을 비롯해 군부와 민간 부문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잔인한 숙청이 엘리트 계층의 심리적 긴장을 심각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4년 동안 처형된 간부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해 말 집계한 수치인데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초기 4년간 10명을 처형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 같은 추세를 북한 고위관리들이 잠을 설칠 분위기로 표현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의 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로도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통치 방식이 북한 정권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는 지난 25년간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오판한 이들이 많았지만 국내 불안과 외부의 안보 위협이 커지면서 현 정권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체제는 1945년 이래 가장 불안정한 정권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북한 핵심 계층의 범위를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까지 확대해 김정은 정권이 이들의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치명적인 한계로 인식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는 현재 북한에 돈의 문화가 스며들고 있어 김정은이 주민들의 삶을 빠른 시간 안에 개선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목표는 군비를 축소해야 가능한 일인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김정은으로선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한계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결속력 또한 느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특히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한 비공식 경로로 들어가는 정보가 늘면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근거 없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숙청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권력 기반만 약화시킬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이 이런 변화를 바라만 보지 말고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김정은의 잔인한 통치 방식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한국으로의 탈출이나 한반도 통일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불안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와 재력을 누리고 있는데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정착할 경우 그런 특혜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통일을 이득으로 느끼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탈북 혹은 통일을 통해 개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이들 특수계층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엘리트들의 동요가 북한 정권의 위험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정은 체제의 견고성이 선대에 비해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조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극도로 비정상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김정은이 한동안 지도자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is likely to remain the leader of North Korea for the foreseeable future.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을 아버지 김정일보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이 세상에 이목을 끄는 걸 즐기고 일반 주민들과도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양손에 핵무기와 경제개발 카드를 각각 들고 있는 김 위원장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 추진해 나갈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역시 북한의 핵심 계층 내에서 권력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의 입지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만큼 당분간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7차 당대회는 가히 김정은의 대관식이라고 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수국장은 따라서 김정은 체제를 북한의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정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고 일부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6.25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김일성 주석이나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김정일 위원장이야말로 김정은보다 훨씬 불안정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임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핵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고위 관리들을 처형함으로써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지만 숙청 규모 역시 김일성 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일성, 김정일 정권 모두 주변국들의 폭력을 행사하며 김정은보다 더욱 위험한 행보를 보였다며 김정은 체제를 가장 불안정한 정권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은식 공포정치 역시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습니다. 앤드루 스코벨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측근에 대한 숙청이 탈북을 조장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을 확산시켜 그런 행동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도 교수는 북한이 핵개발 행보를 계속하는 한 미래는 암울하다면서도 당대회 이후 대화와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열린 이번 당대회 이후에도 숙청을 계속한다면 이야말로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통해 1년에 많게는 19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직업 소개 회사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럽에 파견한 노동자들로부터 막대한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바이스 독일판이 23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램코 브레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노동자를 외국에 보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한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를 유럽을 포함해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특히 유럽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한 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 수입이 최대 3만 5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 노동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80달러에서 110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4억 달러에서 19억 달러 사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동유럽 국가에 있으며 이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일종의 노예냐는 질문에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북한 주민들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해외 노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커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으려고 북한을 탈출하고 싶어하고 해외 노동에 자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택이 정말로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유럽연합의 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브레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가 자신이 번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점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을 세계 최대 직업 소개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을 줄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북한이 국가가 아닌 회사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면서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CEO와 이사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 생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이세시마에 도착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최근 미군 공격으로 숨진 물라 아크타르 무하마드 만수르를 잇는 새 최고 지도자로 강경파 종교학자를 선임했습니다.
예.
이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후임으로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발생한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 방문을 마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이제 일본 순방이 시작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일 동안에 베트남에 머물면서
예.
무기 금수 조치 전면 해제를 비롯해서 과거 적대국이었던 베트남의 각종 군사, 경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오늘 바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한 뒤에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두 나라 정상회담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열렸습니다.
그 정상들의 회담 계획이 이제 갑자기 변하거나 이렇게 밤 늦게 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일 열리는 걸로 얘기가 오갔지만은요.
예.
오키나와 현에서 이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서 일이 생겨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네.
이달 중순에 미국 군무원이 일본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루 앞당기게 됐다고 요미우리 신문하고 지지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교도통신에 따르면은 오키나와 사건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더 커지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서 미일 간의 유대를 보여주려는 그런 시나리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회담을 하루라도 일찍 열어서 사태를 좀 빨리 수습하려는 양국의 뜻이 모인 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양국 정상이 하고 있는 이 정상회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의 보도를 좀 더 전해드리면은요.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한테 직접 오키나와 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 사건이 미군 소속 군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이유에서겠죠.
네.
이 사건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주일 미군 기지에 군무원이 일본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컸는데요.
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군 관련 범죄 재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앞서 여러 차례 밝혔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정부 차원의 사과는 이미 있었죠?
그렇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 토요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네.
미 국방부는 이 카터 장관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과 통화를 하고 일본인 여성 사망에 대해서 애도와 유감을 표했고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일 정상회담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내일부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갖는데요. 미일 정상회담과 이 7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경제, 기후변화, 무역, 테러 대책 등을 논의하고요.
네.
북한의 위협과 또 해양 안보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예. G7 정상회의도 있습니다만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뭐랄까요? 가장 그 집중받는 그 하이라이트는 히로시마 지역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에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는데요.
네.
이 공원에 있는 원폭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원폭 피해자들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피해자들하고 직접 대면할 경우에 이번 방문이 사죄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과의 만남이나 현장 공개 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뽑았다고요?
네, 오늘자 파키스탄 일간신문 돈 보도에 따르면요, 탈레반의 이 최고위원회 슈라는 만수르 체제의 부지도자였던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아쿤자다는 종교학자 출신인데요. 그동안 탈레반의 종교 규범을 이끌어왔고 탈레반 과격화를 주장하는 강경파라고 합니다.
예, 강경파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군요.
네.
기존 탈레반 지도자였던 만수르는 그 미군 공격으로 숨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탈레반 측도 이 물라 아크타드 무하마르 만수르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예.
만수르가 지난해 7월에 탈레반 설립자 오마르에 이어서 탈레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는데요. 지난 21일에 이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차량 이동 중에 미군의 이 무인 비행기 드론 공격을 받아서 숨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 국방부는요. 만수르가 미국의 구체적인 위협이 되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고 아프간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었다고 공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탈레반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뽑은 날 또 보복 테러까지 자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법원 직원들의 통근 버스에 자폭 공격을 감행해서 10명이 숨졌습니다.
예.
자비훌라 무하자드 탈레반 대변인은요. 이번 공격이 이달 초 카불에서 처형된 탈레반 조직원 6명에 대한 복수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탈레반이 새 최고 지도자를 발표한 당일 바로 자폭 테러를 벌인 건데 이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지도부 아래에서도 아프간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테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영국 일본 일간신문 텔레그래프가 이 탈레반 내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탈레반 새 지도자로 아쿤자다를 선임하는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미국에 복수하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출신이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곧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후임으로 여성 정치인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에 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반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돼 왔고요. 현재 유엔 개발기구 총책임자인 헬렌 클라크 총재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예. 헬렌 클라크 유엔 개발기구 총재 어떤 사람입니까?
네, 뉴질랜드의 총리를 지낸 오랜 경력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예.
이 유엔 70년을 이끌어온 사무총장이 8명인데 전부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이 반기문 총장 후임으로 여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여론의 힘을 얻어서 차기 후보군 가운데 선두에 나섰는데요.
예.
유엔개발기구 총재를 지내면서 보여준 인권 관련 정책 집행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보가 인권 증진을 내세운 유엔의 기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포린 폴리시가 전했는데요.
예.
일부 유엔개발기구 관계자들은 클라크 총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을 얻기 위해서 유엔개발기구 총재직을 이용했다고 비난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헬렌 클라크 UNDP 총재가 뭐 상당한 경쟁력을 보인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포린폴리시가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밖에 후보들도 있죠.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불가리아 출신인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여성이고요.
네.
나탈리아 게르만 몰도바 부총리 역시 여성입니다.
예.
또 다닐로 티르크 전 슬로베니아 대통령 이렇게 모두 8명이 최근 청문회 형식의 유엔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네.
주로 여성이거나 동유럽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이게 관심인데 유엔에서도
네.
최초의 유엔 수장이 여성 출신이 나올지 이 부분이 또 이제 관심이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뽑게 되는 겁니까?
네,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의견을 조율을 통해서 사무총장을 뽑았는데요.
예.
하지만 유엔 총회가 지난해 9월에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193개 외회원국의 후임 사무총장 선출 절차의 시작을 알리고
네.
선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개 공동 서한을 발송합니다.
네.
이어 회원국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네. 193개 회원국의 후임 사무총장 선출 절차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종의 어떤 그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네, 회원국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상세한 이력서와 함께 총회에 공개되고요. 이후 각 후보자들은 총회에서 자신의 이력과 또 앞으로 유엔을 이끌 비전을 밝히는 정견을 발표합니다.
예.
또 일종의 이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 청문회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미 지난달 14일에 미국 뉴욕에서 청문회가 한 차례 열렸고요. 유엔 사무총장 선출 역사상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다음 달 2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올해 안에 결정될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지난해 발생한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사건 용의자 딜런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관련 사실과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범죄의 성격과 또 그 결과 발생한 피해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루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브룩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네.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6월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예.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 있는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9명이 숨졌는데요.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들을 겨냥해 저지른 증오 범죄로 드러났는데요. 증오 범죄라고 하면 특정 인종이나 종교 신자, 성소수자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 이유 없는 증오심을 품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죠.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 딜런 루프,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루프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검찰과 연방 검찰에 의해 모두 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9건의 살인 혐의와 3건의 이 살인 기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오 범죄와 종교 방해, 총기 관련 혐의 등 33개 연방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예.
연방 검찰은 찰스턴시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용의자 딜런 루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심을 드러냈고 흑인 교회 총격 사건은 이런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희생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루프가 체포된 이후에 보인 태도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포된 후에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예.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점도 사형 구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루프가 범행 전에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기를 들고 찍은 사진 그리고 또 인종차별을 포함한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때문에 미국에서 이 남부연합기를 퇴출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당시 상당히 일었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의사당 앞에 걸려있던 남부연합기가 철거됐지요.
예.
남부연합기라면은 이 남북전쟁 당시 남군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가 사용했던 이 전투깃발을 말하는데요.
네.
남부연합은 노예제도 폐지에 반대해서 미 연방에서 탈퇴한 남부주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흑인이나 미국인들 가운데는 이 남부연합기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면서 거부감을 보여왔었죠.
네. 루프의 총격에 의해서 9명이 모두 희생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희생자 가운데는 교회의 담임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인데요. 핑크니 목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상원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핑크니 목사 장례식에 직접 참석해서 조사를 하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불러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용의자 루프에 대한 재판은 그럼 언제 열립니까?
네, 연방재판은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예.
주 차원에서 열리는 재판은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검찰도 앞서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내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 안주, 양덕, 남포 모두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을 보이고요. 낮에는 22도에서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도 흐리겠습니다. 수풍과 중강, 강계 지역은 오후 들어서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2도, 구성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비가 올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2도, 개성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사리원은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내일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지역에는 가끔 비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8도, 풍산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 웅기, 삼지연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6도, 성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해상에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비 예보는 아직 없습니다. 바다 물결은 2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수니파 무장 세력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 군사 전문지 성조지에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민병대 등 지상군이 라카 북쪽 60km 근처까지 진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군도 인터넷 공식 트위터 계정에 모든 시리아 부대가 참여하는 공격 작전이 개시됐다며 라카를 ISIL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주도연합군은 지난 20일부터 라카 내 ISIL 표적에 10여 차례 공습을 가해 전략부대와 요새, 석유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용 헬리콥터를 파괴했다는 수니파 무장단체 ISIL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SIL은 앞서 시리아 팔미라 인근 T4 다이아스 공군기지에 있던 러시아 헬리콥터 4대와 트럭 20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의 Mi-24 공격용 헬리콥터들은 테러 분자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첩보위성 사진에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시리아 군사기지가 크게 파괴된 모습을 나타내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는 이 장면이 ISIL의 공격 때문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사진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 과정에서 파괴된 장비들이 찍힌 것이라며 러시아군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일정을 마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는 미군 관계자가 연루된 오키나와 여성 살인 사건이 주된 현안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실종됐던 20세 여성이 최근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해병대 출신 군무원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해병대 공군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최근 그리스와의 채무삭감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추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그리스의 채무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개혁 조치를 승인받아 얻게 된 114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 가운데 다음 달 1차분을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유로존 19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주말 국제채권단 요구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등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구제금융은 6년째 재정난에 허덕이는 그리스에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담배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발표한 인도네시아 담배 농장 관련 보고서에서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현기증과 두통, 구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50만 개에 달하는 담배 농장에서는 8살에서 17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그러나 18살 이하 미성년자들의 경우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담배들은 미국의 필립 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극렬 무장 세력 탈레반이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주 미국 무인기 공격으로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 지도자가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탈레반 최고위원회인 슈라에서 아쿤자다를 새 지도자로 임명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위원들 모두 그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소형 버스를 겨냥한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